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가장 무섭고 겁이 나는 죽음이라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주님 손 붙들고 겁이 없이 건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옆에 모시고 아름답게 신앙 생활하며 하나님 손 붙들고 광야 같은 세상을 소풍 가듯이 즐겁게 살았노라 고백하는 아름다운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하늘 문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가슴에 담게 하시고 담기기만 할 뿐 아니라 그 담겨진 말씀 확실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까다롭고 힘든 주제를 다루지만 우리 하나님 이 주제는 피해갈 수 없는 주제라, 우리가 이 주제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단어라 주님 앞에서 귀한 저녁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 서로 한번 격려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아는 대로 다음 주는 우리 휴강입니다. 휴강이라고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이 시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1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직장 나가고 가게 나가실 때도 옷을 이렇게 딱 정장으로 하시고 우리가 남의 초상집에 가듯이 그렇게 옷을 입고 가셔서 까만 넥타이까지 메고 이렇게 있으면 일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넥타이는 나오실 때 이렇게 메시고, 그래서 나오실 때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다음 주 금요일 날은 고난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찬송도 드리고 우리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요거 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림 좀 찾아서 조금 이따 좀 보여줘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이러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많이 생각하나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퀸즈에 있는 저 어떤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집회 한 글을 인터넷에다가 요약해서 딱 올렸는데 제가 너무 또 까무러친 거 있죠. 성령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안 하고, 주사님 일단 그 문장부터 한번 주실래요? 그 문장 그대로 따서 제가 왔습니다. 문장을 그냥 그대로 땄습니다. 이제 부흥회 하는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이제 막 성도님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걸 그냥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무엇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에너지 필요한 거 맞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신앙을 움직이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맞아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라니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성령님의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거 제가 이런 게 굉장히 오해가 많다 그랬죠? 진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기 운동할 때 막 주고받는 그게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한 분이 어떻게 된지 이해는 잘 못하더라도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죠. 우리 속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지 샥 그러면 에너지가 쫙 나가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있으나 성령님을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누굽니까? 제3위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입니다. 예, 이제 그림 한번 주실래요? 지난주에 불 한번 꺼주실래요? 요 그림 너무너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세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의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에너지라고. 아니에요. 성령님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분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제1위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제1, 2, 3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사역의 질서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논리적인 질서상 그렇지, 이제 하늘나라 가봐야 우리가 아, 이렇구나. 성도님들 성경이 이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누구께 영광을 돌립니까? 성부 하나님께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불 한번 켜주시고요. 제가 이제 봄이라서 우리 집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차 타고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막 꽃들이 많이 폈더라고요. 아는 꽃들 많이 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아는 꽃들 말고 이름 모르는 꽃들도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들꽃 뭐라 그러면서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시가 너무 이렇게 쨍짱하고 와 닿는 게 있어서 제가 요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 누가 썼나 그러면 유안진 시인이 썼습니다. 유안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들꽃 언덕이 뭡니까? 그러면 언덕이 있는데 가보니까 참 들꽃들이 야생화들이 쫙 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누가 키웁니까? 사람이 키웁니다. 비싼 게 좀 갖다 키웁니다. 또 막 종자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값없는 들꽃은 누가 키운다고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들꽃 언덕에 가서 알았답니다. 그래서 들꽃 향기는 뭐라고요? 하늘의 향기라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들꽃처럼 우리도 어떨 때는 잊혀질 때 있고, 어떨 때는 무시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들꽃처럼 밟힐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 시인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사람 가톨릭 시인 같아.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바꾸었습니다.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요 분은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그래서 들꽃에서 나는 향기, 잊혀지고 밟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향기는 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향기라고. 묵상하는데 참 괜찮은 시예요. 제가 요즘 시를 많이 읽는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제가 지하에 서재가 생기고 나서는 제가 거기서 책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침실에 옆에 책상에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이제는 제가 제 시간을 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꽃 향기는 뭐라고요? 하늘의 향기라고. 성도님들 살면서 우리 들꽃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향기도 나고 그런데 그 향기는 하늘의 향기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사람이 값비싼 화초로서 그 나는 거하고 들꽃이 나는 향기가 달라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어디서 배웠습니까? 들꽃 언덕에 올라가서 그 많은 야생화를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여기 눈금이라는 것은 하늘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땅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기준은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만 귀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비싼 꽃, 어디 가서 화원에 가서 사오는 꽃, 그런 것만 귀한 줄 알았는데 참 들꽃도 귀하다고. 그래서 그 들꽃을 하나님이 키운다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꽃 하나를 보면서 어디까지 이렇게 확대돼 갑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창조. 자, 이제 83가로 가십니다. 83가는요, 제가요, 하나님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거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이거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해도 다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그냥 저한테 그냥 지혜를 주시면서 저한테 속음성이죠. 제가 속음성 그런 음성 없었으면 저 신앙 안 했습니다. 제가 막 유학 가려고 막 이랬는데 너 이놈아 이제 내 공부를 좀 하지 속에서.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를. 저는 지금 제가 가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그걸 제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놈아 이제 내 공부를 좀 하지. 그 속 얘기가 저한테는 간혹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너무 어려워갖고요. 이거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어쩌면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려운데 이거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 그랬더니 저한테 하나님 묻길 너 부활 믿냐? 네 믿죠. 그랬더니, 그럼 너 부활 믿는다 그래라 그러시더라고. 예, 목사가 부활 믿는다 그래라 뭐 그 얘기만 딱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간단합니다. 저 부활 믿어요. 예, 부활 믿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전제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정신의 부활 아닙니다. 부활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육체의 부활,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음은 다 없어져서 그 다음에 영혼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저쪽 하는 그건 부활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활이라 그럴 때는 몸의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 그럴 때는 육신의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부활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부활을 얘기하지 안 보이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그게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저 부활 믿어요, 목사. 저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저 이 길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부활신앙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모든 게 다 흔들리고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라 그러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죽었다 사는 거 믿으시죠? 예, 우리가 내일 모레 말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중심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십자가와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까지는요. 다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고요. 타 종교에서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게 뭐죠? 부활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 살았다 그러면 거짓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이 믿어지려 그러면요. 부활 이야기는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부활 이야기는.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려 그러면 무엇이 믿어져야 됩니까? 성경이 믿어져야 부활이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부활은 절대지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 믿으시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걸 다 믿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남자 없이 잉태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 그게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믿어지면은 무엇이 믿어집니까?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너무 고맙고 성경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을 다룰 텐데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이제 책 한번 보실래요? 83과 357페이지. 이 부활도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셔야 이게 믿어지지요. 그냥 우리 생짜배기 머리로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껏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사로도 살았는데, 나사로 살았죠. 부활이라는 거는요, 죽었다가 우리 몸이 다시 살면 다시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부활이 아니라 다시 살았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뭐 성경이 죽었다 안 죽었다가 없지만 죽습니다. 왜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은. 마태복음 27장부터 한번 주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일단 한 꺼볼래요? 일단 꺼죠. 짠! 끄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굉장히 큰 일들이 십자가에 막 돌아가실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큰 것 많죠. 예수님 십자가에 딱 운명하시니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보면 그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껏 휘장 뒤에 있던 게 이제 보이는 거 있죠. 휘장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거 보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찢어가지고 그걸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큰일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들어가셔서 운명하실 때 막 천지가 진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이제 주실래요? 예수님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광광광광광 그리고 막 어두워지고 막 번개 천둥치고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러니까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죠. 그리고는 부활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나 죽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 살았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겠죠. 이렇게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성경을 보시면 이제 예수 믿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정신의 부활이나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이제 357페이지 83과 사실은 부활은요, 이게 믿어지면 그걸로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사도들이 전도 다니잖아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았다.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럴 때 증명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그 당시 사도는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예수님 부활한 거를 500문도가 한꺼번에 봤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500명이 한꺼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어쩌고 막 증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봤다고 그분 살아나셨어. 이렇게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357페이지 보시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또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욥기 19장 25절 26절 사람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삽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고민을 막 토해내다가 19장 25절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몸에는 악창, 우리 헌디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기와로 끓고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거는 뭐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요즘 번역된 거는요,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런데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지만은 낯선 사람처럼 해서 하나님 안 볼 거라고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또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봤는데 이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상적으로 딱 섰을 때 하나님 뵙는 것이 낯선 사람처럼 안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그 무엇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지만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하고 욥은요 그렇게 됐고요. 거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서론에 1, 2, 3, 4, 5 그냥 이런 거는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했구나 그러고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알려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알려질 것이다.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거는 뭔지 알겠죠?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게 지금 거기에서 아마 2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우리 이름 바뀌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거는 현재 우리 땅에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누가복음 16장 보시면요.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는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기 나사로를 보내서 아브라함 품에 있거든요. 보내서 물 좀 찍어달라 그러고 막 그런 대화 나오잖아요. 4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 5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불완전한 제자들, 그 우리 그냥 맨눈을 가지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어떻게 하신가?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릴 때 모습도 있고 나이 들었을 때 모습도 있고 저는요 사실은 머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편한 게 많습니다. 지금 머리 빗을 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뭐 뒤에만 하면 되니까. 머리가 있는 모습인지 없는 모습인지 젊을 때 모습일지 나이들 그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거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만약에 지금 모습대로 하면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제 부활에 관해서 다루려니까 필연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 부활을 다뤄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따라갑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로마서죠. 그 다음 또 보시면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산 첫 열매가 되어서 그분하고 연합된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마지막까지는 전부 성경이 어디에 꺼 나오나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꼭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번 보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이 어디죠? 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그게 믿음장입니다. 사랑장이 어디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별명이 붙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활장이라고 있습니다. 부활장이 어딥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그 세 개는 적어 놓으세요. 빨리. 그래도 이게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탁 적어 놓고 막 외우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요? 믿음장. 적어도 요 세 개는 외워 놓으십시오. 요 세 개는. 보통 종말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종말장은 어딘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요거는 어드밴스드 클래스에서 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른 데가 굉장히 많지만은요, 이제 뒤에 이제 우리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저 고린도전서 15장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1번,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2번,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굽니까? 향유를 가지고 간 여인들입니다. 그죠? 3번,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뭐 그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5번, 어떤 제자요? 왜 11명이죠? 예, 저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6번, 다락방에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인데 다 했고, 7번, 디베라 바다에서 8번, 9번, 뭐라 그랬습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베다니에서 11제자.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한 게 뭡니?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다. 그분 부활했다. 이렇게 내가 봤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살을 거다.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게 그렇게 불안한 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살잖아요. 막 경제적인 문제로 막 알캉딸캉 막 힘든 거로 막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막 얽매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부활이라는 걸 다시 한번 딱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걸 딱 생각해서 휙 건너뛰어갔고요. 그 건너뛰는 입장에서 지금 휙 보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막 난리치면서 사는 이게 휙 죽은 뒤에 부활한다는 거,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목을 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사도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활신앙 딱 그랬을 때는요, 이 세상을 거의 초월을 했습니다. 가정을 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아주 작게 여겼습니다. 이거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죠. 다시 이제 358.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부활 희망이죠. 2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으면, 1. 우리 신앙은 공허할 것이고 헛것이고, 2번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3번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는 모두 멸망했을 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사랑하던 사람들과 장래 다시 결합하지 못할 것이고, 죽음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은 신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쓰진 않지만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가장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은 하나님이 악에 어느 날 네 사랑하는 독자를 잡아가지고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두 말 않고 짐을 싸가지고 애 데리고 아들 데리고 자기 종들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이제 보니까 산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왔습니다. 산에 와서 종들 보고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 구절 보면 아브라함이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부활을 믿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믿었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주실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누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말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누가요? 내가 너희에게, 우리말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13, 이거 혹시 영어로 돼 있습니까? 예. 요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return to you.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한번 찾아 주실래요? NIV로. 예, 찾으셨네. We will worship. 맞죠? 그렇죠?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요 we가 누굽니까? 가면 죽일 텐데, 가서 잡아버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태워 올려버릴 텐데,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돌아오겠대. 월십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너희들한테 다시 올 거라. 요걸 신학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죽였다가도 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잡아라 그러면 네 그러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들 잡으려고 그러는데 칼하고 목 따는 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어때? 죽은 자도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걸 믿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들은 다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지만, 살아서 하늘나라 가있지만, 육신은 언제 부활합니까? 육신은 언제 부활합니까? 그게 이제 부활에서 다루는 것. 쭉 넘어가 보시고요. 4번. 부활한 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됩니까? 1번. 그것은 우리가 이 땅 살던 것과 같은 몸이 아니다. 일단 제목만 보고 넘어가십시오. 지금 우리 이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2번.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몸이다. 어딘 찾았죠? 그죠? 3번.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는 말에 의하면 그것은 개개 영혼의 어떤 방식으로 적합한 몸이 될 것이다. 어떤 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적합한 몸을 주실 것이다. 5번, 4번, 그것은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일 것이다. 우리 몸 썩습니다. 지금 썩습니다. 5번,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6번, 강한 몸이 될 것이다. 7번, 영적인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재빨리 무엇을 살펴보나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부활장에는요 주옥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도 한번 펴놓으시고요, 앞에 이렇게 대갈 때 저 부분 그러면 동그라미도 치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부활에 가는 거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책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혹시 부활절 어떻게 계산해서 잡히는지 알아요? 부활절? 예, 춘분이 지나고. 예, 맞습니다. 춘분은 지나야 됩니다. 춘분. 예, 달이 마늘이 되고, 맞습니다. 그것도.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 이 부활절 지키는 게 좀 다릅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지킵니까? 우리는 서방 쪽이잖아요, 지키는 게. 우리보다는 동방 쪽에서 지키는 게 훨씬 정확하게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교회에서는 우리는 서방 쪽 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방 쪽에서는 왜 저기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는요. 우리는 부활절 다 지났는데 어떤 때는 보면 그 사람들 와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흔들고 하면서 부활절 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산이 아주 심플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예수님 유월절 돌아가셨다고. 유월절 3일 뒤에가 부활절입니다. 그 사람들. 계산하기 얼마나 좋아요. 계산은 누가 먼저 해 놓습니까? 유대인들이 계산을 해 놓습니다. 원래 유월절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4월 19일 화요일부터인데,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화요일부터, 그러면 언제부터가 그 사람들 화요일입니까? 그러면 그 전날 해질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4월 18일 날 저녁 때부터 그다음 7일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아마 쭉 계산해 보면 그다음 화요일 날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 부활주일제는 24, 25, 26, 26일인가 이렇습니다. 원래는요. 우리 부활주일이 유월절하고 같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계산하는 거 보면은 유월절하고는 상관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춘분 지난 다음 만월. 그러니까 춘분이 3월 21일 다음에 만월이 언젠가면 4월 17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만월입니다. 만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게 4월 24일 날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어떨 때는 뭐 4월 초가 걸리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동방 쪽에서는요. 무조건 유월절 지난 3일 뒤입니다. 유월절 지난 3일 뒤. 그러니까 요즘은 아마 유월절 지난 그 다음 주일에 지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부활절은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15장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부활에 관한 얘기를 다 심어놨는데, 이게 또 크게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때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가짜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뭐라 그러면서 막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복음의 내용 속에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이게 만일 나온다 그랬죠.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럽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게 구원의 센터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뭐를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가장 중심이.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 말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가장 정확한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계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요거요,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다 그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성경에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요 표현은요,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부활 얘기할 때는 제 1차적으로 이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봤다 그러더라, 누구도 봤다 그러더라, 누구도 봤다. 그건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부활에 관한 이야기 할 때는 뭐라고요? 성경대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업되는 게 뭡니까?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그 다음요? 이제 좀 빨리 나갑니다. 개바, 열두 제자, 그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500년 행적이 보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도 태반이나 살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참, 이게 참, 그래서 이런 진리가 믿어진다는 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진다 그러는데 안 믿는 쪽은 뭐라 그러죠? 우리 보고? 바보. 거꾸로 할까요? 보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 걸 믿는다고. 성경이 보면은, 전도하고 예수 믿고 이런 거를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제 보세요. 500년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 요거 굉장히 재밌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만삭되지 못했으면 우리말로 뭐죠? 팔푸디죠. 그렇죠? 팔푸디 같은 내게도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절부터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10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와 있고, 내가 부활을 믿고 나한테도 나타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요거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십시오. 맞죠? 이건 사도 바울에게도 맞지만 저에게도 맞고 성도님들에게도 맞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거나 누굴 위로하거나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잘 쓰십시오. 적절하게.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함도 있을 수가 있고 성격이 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오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입에서 뭐라 그러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를 설명하고?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을.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건 우리 커피 마시고 뭐 좀 먹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우리 조금 쉬다가 하겠습니다. 성도분들 20분 쉽니다. 20분 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뒤까지를 쫙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도 마시시고 즐겁게 웃으시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고 그 다음 부활도 정리하도록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또 우리 모여서 또 하루 저녁 부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정리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 다시 살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 복의 복으로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 손자 잘 키워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름답게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쓸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것들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쉬고 또 공부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전서 15장 주십시오. 중요한 광고. 돈을 누가 좀 주셨대요. 잊어버리신 분 찾아가시고 안 찾아가시면 제가 교회에 넣겠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어디서예요? 예, 여자 화장실에서. 그래, 잊어버린 분 계시구나. 갖고 가세요. 돈이 나와서 이러니까 막 소리가 많아지네. 돈은 좋은 거예요. 예. 남자 화장실에서 썼는데 돈이 여자 화장실로 가서 없어질 수도 있나요? 우리 15장, 아까 뭐 이렇게 사셨고 저렇게 사셨고 누구도 받고 가장 중요한 게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사셨다고. 그래서 사셨더니 누구도 받는데 500명에게도 보이고 태반이나 살아있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주실래요? 잘 가르쳐놨는데 교회는요 잘 가르쳐도 잊어먹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다 이렇게 확실하게 했는데도 부활이 없다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끝이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부활 믿지 않는 목사님들도 꽤 된다고. 성도님, 그 무서운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가 마귀가 온갖 뜻으로 꼬셔갖고 성경을 못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못 믿게 만들고 자기가 안 믿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확실히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대충대충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나가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고 어떻게 우리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몰고 가잖아요. 참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부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렇게도 가르쳤는데도 부활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일이라는 게 15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님에서 만일만 동그라미 쳐도요. 우리말에 만일이 번역이 덜 된 게 있더라고. 그런 것만 다 쳐도요. 만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몰고 갑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부활이 없는데 왜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또 그랬죠.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거고 우리 다 거짓말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15절.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겠네. 우리는 살았다 그랬는데 부활이 없으면 거짓말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또 만일 나오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아니했을 거라고. 맞죠? 부활이 없는데 왜 살립니까? 16절. 또 만일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다시 17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왜냐하면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시 부활이 없으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19절. 또 만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고. 우린 부활을 내다보면서 이 세상에서 희생도 하고 부활을 내다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부활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세상 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재미나게만 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충실히 살고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러는 거지,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 참 불쌍한 자라고. 2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 단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나무가 있으면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계속해서 그 열매 맺히는 나무니까 맺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합니다?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논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를 허리멍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요. 보통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힘 주면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힘 줄 때는 내 주장을 얘기하고 이럴 때 힘들어가는데 요거는 힘을 좀 넣기를 바랍니다. 부활 확실히 있습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진짜 성경 다는 모르잖아요. 성경 다는 몰라도, 예, 성경 다는 몰라도 이런 굵직한 건 아셔야 된다니까. 부활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15장은 계속 그 얘기예요. 이제 제가 굉장히 좀 빨라질 겁니다. 보세요.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왔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서 말미암았습니다. 22절 올려주실래요? 쭉. 예.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삽니다. 이게 성경의 대신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죄인이다. 이 너무너무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다 그 사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원리입니다. 아담 안에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삽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살고 부활하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살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붙은 자가 살고 그 다음 심판할 자들이 살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또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 만물을 제 바라리. 27, 28 쭉 좀 넘어갈래요? 예. 또 보세요. 20 나오죠. 그렇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죽은 자들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라도 하지 않냐고. 이제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도 전파도 하고 예수 믿고 그렇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오죠.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겨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3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1절 뒷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가도 죽을 뻔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도 죽을 뻔하고. 왜 그럽니까? 나중에 부활에 큰 상급을 바라주고 하나님 만날 거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내가 왜 매일 죽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전도하고 그러냐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서 내가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으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뭐 일주일마다 죽고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주님 생각하면서 양보도 하고 참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기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엇이 전제로 돼 있어서? 부활이.
다시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이 땅에 거는 자기가 다 죽어도 되더라는 겁니다. 굉장한 파워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요, 우리 센터에 딱 잡아야 됩니다. 죽어도 산다. 나는 이 땅에서 죽어도 나는 저 하늘나라에서 눈 뜰 수 있어. 그러니까 아파도 평안하죠. 몸은 아파서 막 아파 그러지만 여기는 양보가 안 되는 거죠. 평안하게 주님 붙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매일 죽는 이유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 그냥 맹수하고 싸워서 뭐 이렇게 죽는다면 무슨 뭐가 있음?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마음대로 살자. 케세라 세라, 이렇게 막 되는 대로 살자. 그게 인생이야. 셀라비 뭐 이러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위해서 매일 나는 나를 죽여가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의미 있게 산다는 겁니다. 아,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속지 말라고. 악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요새는요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처럼 안 생겼습니다. 안경도 끼고 양복도 입고 머리도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설교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이 부활이 없어. 설교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제가 좀 이상한 편이죠. 저 사람 저거 있나? 그런 퀘스트하고 탁 붙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점잖하게 생겨서 뭐 이래서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악한 사람이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점잖하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혹 이런 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점잖하게 생긴 사람은 김일성이라고. 고지를 향하여서 천국을 만들자 그러면서 손가락 하면서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가지고 비슷한 거 쫙 빼고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나쁜 놈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잡고 동무설수를 쓰는지 모릅니다. 악한 동무들은요, 나쁜 놈들은요, 부활에 관해서 속이고 삽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향하라. 35절. 이제 퀘스천 마크로 시작을 합니다. 35. 그러면 부활이 있다 치자. 그러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 그럼 어떻게 땅속에서 지금 다 죽어가지고 다 분해돼가지고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떤 몸으로 오는가?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어리석은 자여, 너희 씨 뿌리는 거 보라고. 씨를 뿌렸지만 자라나는 거는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잖아요. 씨를 뿌리면 씨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씨가 콩콩콩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싹이 나가지고 막 다른 모습으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썩을 몸이 예수 믿는 몸으로 해서 죽으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다고. 성도들, 저는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저는 보지도 못했고, 본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누가 봤다 그러면 믿지를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럴 때 성경은 홀연히 순식간에 몸을 변하게 만들어줄 거라 그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몸으로, 이제 쭉 한번 올려보실래요? 37, 38, 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십니다. 그게 어떤 형체입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예를 들면 짐승 뭐뭐 이렇게 41절 쭉 집에 가서 또 한번 보십시오. 예. 또 예. 영광도 다르고 다 다르듯이 그렇게 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다 다르고, 썩을 것을 우리가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게 만들고,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게 만들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만들고, 다음요. 욕된 것으로 했지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쭉 이렇게 나오고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그랬죠. 그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부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확실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육 있는 자는 뭡니까? 아담의 후손 계통들이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일단 또 넘어갑니다.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성경에 첫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나오면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흙에 속한 자들로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하고 이렇게 연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 확실히 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51절 이제 중요합니다. 51절 다 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부활에 관해서는 전체 윤곽은 몸께도 중요한 것들은요, 이렇게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어떻게, 언제 부활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지금 표시를 좀 해놔라는 것만 연결을 하셔도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비밀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부활할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뭐라 그랬습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합니다. 어떤 모습?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도 갔다 와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부활되는가, 어떤 몸으로 하는가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어떻게 썩어 빠졌는데 그게 다시 몸이 이렇게 되냐고. 그 뭐 우리 머리로 하면 안 믿어지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듭니다. 54.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살아갑니다. 이 썩을 것이 우리 몸이잖아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몸과 그런 것들에게는 사망이 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55절 이제 네모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요즘 새로 본 적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마 이렇게 되어지시고요. 사망이 붙드는 게 뭡니까? 사망이 무엇을 겨냥해서 들어옵니까? 그럴 때 죄입니다. 죄의 싹슨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사망에서 뿅,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뿅뿅뿅뿅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죄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사망은 뿅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사람은. 그러니까 뿅뿅 쏘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사망은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가 있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이 와서 다 쏘면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죄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죄사하게 해주신 분은 사망에 쏘는 게 있잖아요. 빵! 빵! 이렇게 쏘는데 뭐를 쏜다고요? 죄를. 그 사람한테 있는 죄를 쏘면 다 사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인데 뿅! 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망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요?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까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해보시고 목회를 해보시면요, 흔들흔들한 분 많습니다. 은혜 받았는데도 또 흔들흔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사망까지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stand firm, 단단히 서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감사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stand firm,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건 언제 가능합니까? 부활신앙이 있을 때. 죽은 뒤에 다시 살아서 하나님 만난다가 있을 때는 이런 세상의 것들, 잔잔한 것들은 해결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이뤄지게 흔들흔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면서 살라.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해서 15장이 다 마쳐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을 했잖아요. 그죠? 잘 이렇게 기억해놓고 집에 가서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활에 관해서 얼마나 확신한지 모릅니다. 부활 그럴 때는 딱 기억해야 되는 게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럴 때 성경에는 이 모양 저 모양을 해놨다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변하게 해서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고.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보시면. 참 세상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부활신앙 가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산다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죽기 살기로. 깡패들 싸울 때도요. 주먹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한테는 주먹 아무리 센 사람도 못 이긴다 그럽니다. 그냥 목숨 내놓고.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잖아요. 세상 얼마나 희한한 일이 많나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1920년, 아 죄송합니다. 2010년, 근데 2010년이 왜 1920년이라고 그랬지? 2010년 12월 6일 스웨덴의 누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4개월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지금 그 기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0년 12월 6일 신혼여행을 4개월을 떠납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12월 달에 제일 먼저 독일로 갑니다. 독일 민헨. 성도 여러분들 2010년 12월 달에 독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폭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잡아놓은 그 코스에 따라서 이제 갑니다. 폭설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와서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코스가 어디였나 그러면 호주였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4개월이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호주로 갑니다. 2011년 1월 달에 호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습니다. 허리케인하고. 대한민국이 잠길 만한 지역이요. 홍수. 제가 몇 번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오는데 와서 이 사람들이 신혼여행 거기 가갖고요. 막 그 2,500명하고 그러면 지하에 가서 막 물 마시고 희한하게 살면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코스가 뉴질랜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뉴질랜드가 2011년도 연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죠?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이 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지진 속에서요. 이 사람들 막 어마어마하게 떨다가 그 다음 코스가 어디 같아요? 일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갖고요. 이 사람들이 글을 보니까, 야, 참 희한해. 4개월 코스가 전부 세상에 재난 있는 데로 다 쫓아다닌 거죠. 재난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3월 29일, 마지막 목적지가 중국으로 해서, 3월 29일, 고향인 스톡홀름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위기를 겪는다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신혼여행에서 평생 겪을 어려움을 다 이겨낸 느낌이라고 뭐 이러면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는 거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신혼여행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도 달콤하니까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허니문, 달콤한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살아보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려울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수님 잘 붙들면 되지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이 세상 살면서 앵간한 어려운 문제 딱 닥쳐도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 잘 붙들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묻습니다. 우리 죽었다 사는 거 믿으시나요? 예, 주님 앞에 눈 뜨고 우리 죽자마자 주님 앞에 서지만 우리 몸도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영광된 주님 바라보면서 또 하늘나라에서 함께 우리 세찬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살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21세기 마지막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 동상교회를 섬기면서 갑니다. 하늘 문 열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평강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